골로새서 4장 7절로부터 18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천국 양식으로 먹고 천국 생명에서 더욱 자라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 말씀 부분을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체 7절에서 18절의 마지막 인사 부분 기억나시나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7절에서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 서신을 전달하게 하신 동역자들에 대해 말씀하세요. 두 명이 나오죠. 누구하고 누구였죠? 두기고와 오네시모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에서는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거나 함께 갇혀 있는 동역자들을 언급하시며 그들을 대신해서 문안 인사를 전하십니다. 몇 명이 나오죠? 6명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 그리고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7절에서는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이 또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서신을 라오디게아 교회와 그 지역 교회에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자신의 친필로 마지막 인사 구절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분들을, 이 모든 성도들을 다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한 형제된 자, 함께 종된 자, 함께 일꾼된 자, 함께 갇힌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부르십니다. 즉,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는 자들을 잘 보시면 그 중에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라 하는 예수 같은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에바브라와 누가와 데마와 같은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던 눈바라는 여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에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자도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이제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종이건 주인이건 다 사도 바울의 형제여 동역자들이라. 예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천국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며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천국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종이건 주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 되어 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이들을 동역자와 형제로 불러주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예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한 몸을 이루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를 먼저 깨닫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은 어땠나요? 사도 바울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와도 같은 자였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 다 핍박하고 죽이러 다녔던 자였죠. 그런 자신까지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고 형제와 동역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은혜를 받은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형제와 동역자로 여기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삶에 함께 다 참여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서로 믿음을 굳게 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 나누고 한 소망으로 더욱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불러 예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면이 있습니다. 이 동역자의 의미예요. co-workers.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요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하셨죠. 그러나 여전히 직분자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우게 하셨다는 것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잘못된 무브먼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이 무시되고 직분자들을 없애자는 거죠.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사, 장로, 집사의 직분까지 무시하거나 없애는 그런 무브먼트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은 동역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인데 왜 꼭꼭 직분이 따로 구별되어야 하는가라고 주장하는 거죠. 이뿐 아니라 또 하나의 잘못된 모습은 더 나아가서 모든 성도들을 다 교회에 직분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정하지 않는 직분들까지 만들어서 교회 사역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직분의 이름들이 많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만들어낸, 성경에는 있지 않은 직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다 썼는데요. 말씀 안 드리려고요.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지지해 준다. 교회들,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폼만 잡지 그 직분들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냐. 그런 직분들 우리는 다 없애고 정말 진짜 교회답게 해보자.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말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들을 동역자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들을 자기 같은 사도로 여기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 정해주신 직분자의 하나로 여기시는 거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 동역자로 여기시지만 그래서 어떤 계급이 성도마다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들을 따로 은사를 주신 대로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보면 장로와 집사를 각기 주신 은사와 소명대로 시험해 본 후에 따로 구별하여 세우라 분명하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장로에는 다스리는 장로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를 따로 세우게 하시죠. 그리고 각각 주어진 위치와 은사와 소명에 따라서 직분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도들을 동역자로 부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을 드렸듯이 구별된 직분을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그 복된 현실을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성도들의 영원한 천국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이렇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동역자입니다. 누구의 동역자일까요?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서로에게 동역자 된 현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다르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대신하여, 마치 그리스도의 사신처럼 대신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음으로 인도하시고 천국 소망을 늘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며 교제 나눠주시듯 우리도 서로 서로에게 이러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굳게 하며 함께 자라가게 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거죠.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이 잘못 사용되는 것은 높고 낮은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뭐 한번 돼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성도보다 좋은 건 없습니다. 성도. 천국에 속한 백성이라는 거죠. 성도라는 이름보다 장로라는 이름이 더 좋은 건가요? 성도라는 이름보다 누구 집사님 부르는 게 더 나은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죠. 다 예수님과 삶과 사역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참여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십니다. 성령님도 예수님이 성취하신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가시는 동역자이십니다. 삼위 하나님도 서로 차별이 없이 다 동등하신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이뤄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다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직분이 없다고 이 동역자된 현실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일은 목사, 장로, 집사에게만 맡겨놓고 우리는 그저 지켜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먼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여기에는 사도 바울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즉 우리 형제 자매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고린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무 놀랍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라고 서로 돌아보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이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예수님 자리에서 이제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신 삶과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의 고난에까지 참여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왜?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과 핍박을 받기까지 아니 죽기까지 교회와 성도들 돌아보시다가 천국 가셨습니다. 자신의 삶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있던, 시련이 있던, 핍박이 있던, 끝까지 이 교회와 내 형제 자매들 복음 안에서 지켜주고 굳게 해주시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다가 다 천국으로 가게 하는 이 사역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일하는 자로 여긴 것은 아니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십니다. 사신이란 뭐죠? 엠베서들. 즉 왕이 있고 왕국이 있는데 그 왕이 있는 왕국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왕의 사역을 하는 왕국을 이루라는 거죠. 그런 신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나라의 사역을 하고 있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놀랍고 복된 부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른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으시고 친구라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로 가면 이후로는 우리가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친구에게 맡기시듯 아들에게 맡기시듯 형제에게 맡기시듯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즉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영광된 특권입니까? 우리가 교인이 되어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섬긴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직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님의 친구와 형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영광과 특권을 누리고 증거하다가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예수님께서 각기 각 사람에게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에 따라 그리고 소명에 따라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직분이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도 모두가 예수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서 다 천국에 속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 다 똑같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은사대로 따로 구별해서 목사와 장로 집사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처럼 이런 자들이 더욱 거룩한 자들로 구별돼서 부르심을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장로가, 뭐 집사가 그 안에도 차별이 있고 계급이 있고 누가 더 높고 낮은 게 있고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하고 그런 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들 중에 주신 은사를 따라 구별하여 부르시어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다른 지체들을 그 은사로 섬기게 하신 것. 그것이 직분입니다. 따라서 이것이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사도직을 죽기까지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 우리 고린도후서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특별히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이 공격을 받습니다. 저가 무슨 청거서가 있느냐? 저는 열두 제자도 아니었고, 예? 저가 무슨 진짜 사도냐? 사도직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공격을 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도 끝까지 지킵니다. 그뿐 아니라 디모데에게는 디모데서에 가보면 목사로서의 부르심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목사직을 올바로 지키라는 권면을 주십니다. 그저 목사직 이렇게 잘 지키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목사직을 통해 주신 말씀 사역이 방해를 받지 말게 하라는 뜻이죠. 교회를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17절에서는 아기뽀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즉 끝까지 지키라.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 개인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세우신 직분을 올바로 지키고 올바로 직분의 사역을 하게 함으로써 예수님과 천국의 현실을 올바로 증거하라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교회의 직분이 아무리 문제가 많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이 직분 자체를 무시하거나 없애자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끝까지 교회는 올바로 지켜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아무 직분이나 임의대로 만들어 세워서도 안 되죠.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올바로 훈련하고 올바로 알아보고 올바로 시험하여 올바른 직분자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여자의 직분을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자 성도님들의 기분을 좀 상하지 않게 하려고 저희가 따로 직분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분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자 성도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던 눈바라는 여인을 동역자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구절에도 그게 나와요. 로마서 16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다 이제 그 여자 브리스가가 나오죠. 빌립보 4장 2절에서 3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너와 함께 심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지라. 유오디아, 순두개, 뭐 부녀들, 글레멘드 다 여자분들이에요. 다 동역자들입니다. 여자분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동역자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 주어진 위치와 질서를 알려주시는 거죠. 남자건 여자건 모든 성도들을 다 같은 동역자들로 부르십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똑같은 영광과 특권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단지 교회 안에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천국 가서는 직분 없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시는 성도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분명히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사도 바울과 함께 참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사도가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은 지키시지만 그렇다고 사도직을 더 높은 계급으로 그들보다 높은 자로 자신을 여기고 계시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을 자신 밑에 있는 자로 보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다 한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종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일꾼된 자라고 부르십니다. 함께 갇힌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불러주십니다. 아니, 더 나아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수준까지 갈 수 없지만, 예수님의 수준까지 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와 동역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어떻게 또 높고 낮은 것을 나눠요?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들은 다 데우빌로 장로 교회의 목회에 참여가 되어 계십니다. 데우빌로 장로교회 목회는 궁극적으로 누가 하는 걸까요? 홍 목사, 신 목사가 하는 건가요? 물론 당회에 맡겨주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을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셔서 각 지체된 위치에서 각기 주어진 은사에 따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셨죠. 다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개인이 혼자 이끌어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들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돌아보면 누구 한 사람, 누구 어떤 사람이 잘해서가 절대로 아니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서로 돌봐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올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여 예수님의 그 한 몸 된 영광을 더욱 잘 증거하고 천국을 잘 증거하기 위해 더욱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라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불러주셨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교회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되 직분자들과 성도 여러분 사이를 가르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직분의 사역과 여러분의 삶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분자들 편이 있고 성도들 편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다 함께 한 몸으로 참여되어 함께 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 동역자와 서로 형제가 되지 않으면 절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서로에게 너무나 귀하고 꼭 필요한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돌아보시고 세워주시는 작은 사랑의 교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말씀으로 나누는 교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누는 교제, 천국 소망을 나누는 작은 교제, 절대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골로새서와 함께 보내는 빌레몬서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빌레몬서 5절에서 7절에 잘 들어보세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이로써 너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교회 직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로 모이게 했고요.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 나누기를 힘썼던 자였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늘 주려고 애썼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 사랑의 교제로 말미암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예수님께 미치도록 역사했다. 예수님께 자라도록 역사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의 동역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보내시는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한 작은 사랑의 교제 그리고 섬김이 이렇게 예수님께로 미치도록 자라가게 했다. 지금 내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 사랑, 소망이 그저 나 하나 자라가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도록 역사한대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는 모습, 천국 소망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도 기쁨으로 소망으로 증거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함께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행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르심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이는 모임, 내가 나가나 안 나가나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하시죠? 중요합니다. 힘이 돼요. 성경 공부든 가정 모임이든 또 기도 모임이든 특별히 주일만큼은 주일에 뭐 그렇게 바쁘십니까? 주일 성경 공부까지 기도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함께 하는 모습이 그리스도께 함께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시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은 것에 힘쓰시고 말씀 공부에 힘쓰시고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시고 교제에 더욱 힘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와 동역자로 말씀하시는 이 새언약의 공동체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너무나 복되고 아름다운 현실이 한 가지 보입니다. 즉,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계시는 모든 형제들의 이름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현실이 보이냐면 예수님의 피로써 이루어주신 용서와 화목의 현실이 이 안에 보여집니다.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 사실 전체 내용에 이것이 쫙 배경으로 깔려 있어요. 첫 번째로 이들 중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옛 언약 아래서는 원수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전부 사단의 백성을 가리키는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용서를 받고 서로 화목되어 한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두 사람의 이름을 통해 이 용서와 화목의 현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자는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서와 연결해서 보면 오네시모는 어떠한 자였죠? 원래 빌레몬이라는 골로새 교인의 집에 노예였다가 도망친 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주인을 배반한 큰 원수였고요. 엄청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사도 바울의 형제여 동역자가 되고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보내시며 뭘 부탁하시냐면 그를 용서하고 그와 화목하여 형제로 받아주라. 그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자니 다시 사도 바울에게 보내달라.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천국의 현실 속에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먼저 원수 같은 죄인인 우리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와 화목하시며 우리를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도 그 원수 같은 죄인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와 화목하며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원수 같은 현실이 벽을 쌓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로 무너뜨리지 못할 장벽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나와요. 누굴까요? 마가. 여러분, 마가가 어떤 자였죠? 마가복음을 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을 쓰신 마가가 좀 문제가 있던 분이었어요. 마가는 예전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 여행을 갔던 바나바의 사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동역하여 서로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 바나바의 권고로 이 마가를 함께 데려갔어요. 그 혹시 사도행전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 마가가 선교 여행을 가던 길에 이 둘을 버려버리고 떠나서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견디질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마가 누구예요?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떠나게 되는데 바나바가 또다시 야 마가 또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자는 절대 우리와 동역할 수 없다.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해서 바나바하고 굉장히 다툽니다. 엄청 싸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따로 선교여행을 가요. 마가를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이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심히 서로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르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즉 이 사도행전 15장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은 마가를 동역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다시 마가의 이름이 동역자로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마가를 용서하고 화목하며 다시 그를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준 겁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목하시며 계속해서 예수님의 형제와 동역자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계속해서 형제와 동역자의 관계를 지켜나가라고 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저 잘나고 똑똑하고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 성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끝까지 용서와 화목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몸 되게 하신 것을 십자가 사랑으로 지키고 늘 용서하고 화목하며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뭐 우리를 버리고 간 자, 뭐 우리를 떠난 자 다시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화목으로.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모든 장벽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깨고 용서와 화목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이 용서하고 화목하는 삶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 빌레몬에게 평생 노예였던 자, 그것도 자기의 소유까지 훔치고 도망친 도둑, 지극히 비천하고 지금은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 자를 갑자기 오늘 본문 9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볼 때는 아직 아닌데 저 자는 내 노예였고 나한테 도망친 원수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내 마음이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 아니 예수님이 먼저 오네시모에게 하신 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서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형제 삼으신 자를,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신 자를 우리가 어떻게 형제로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자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용서하신 자를, 그리고 화목하신 자를, 나는 왜요? 여전히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예수님처럼 서로 완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 가면 남녀간의 사랑, 부부간의 사랑, 부모자식 자식간의 사랑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형제 사랑은 완전한 사랑으로 영원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완전히 용서하고 화목하며 완전히 사랑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교회에. 왜? 너희에게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되었다. 내 사랑으로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라. 성도 여러분, 따라서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그리고 그 교회의 작은 부분인 가정까지도 그날까지 계속해서 용서하고 화목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맛보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살아가며 그 안에서 형제와도 용서하고 화목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용서와 화목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는 말은 또다시 무슨 말일까요? 또 다른 면에서는. 교회가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따라서 부끄러운 일도 많고요. 실망할 때가 더 많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용서와 화목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완전한 교회와 성도들이라면 왜 용서하고 화목하라고 하실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지체들이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돌이켜 하나됨을 지키며 자라가라. 물론 천국 가는 날까지 여전히 완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세요. 오늘 보면 14절에 나오는 인물이 하나 나옵니다. 데마라는 자예요. 데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형제와 동역자로 부르시는 데마가 오늘 본문에서는 형제와 동역자로 나오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느니라.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거의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천국의 갈 날이 가까웠을 때 쓴 글이죠. 그때 데마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 누가와 마가 두기고는 여전히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남아있는데 데마는 그저 떠난 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믿음을 저버렸다는 뜻입니다. 데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뭐 데마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왔는지, 아니면 끝까지 배교했는지 그 다음 소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뭘 보여주시는 걸까요? 마치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즉 예수님의 교회에도 가롯 유다가 섞여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 중에도 데마가 섞여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 우리의 형제와 동역자인 성도들을 돌아봐주고 지켜주고 세워주고 함께 한 믿음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우리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인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보게 되고 복음의 현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의 형제요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요 나에게도 형제요 동역자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지만 오직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이 땅에서의 삶이 언제까지인지 모를지라도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늘 용서하고 화목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듯 우리도 서로서로 한 형제 된 자로 함께 종된 자로 함께 일꾼 된 자로 함께 갇힌 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예수님처럼 교회와 또한 성도들을 섬기시고 굳게 해주시고 세워주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동역자와 또한 예수님의 형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천국 본향에 이르러 한 가족의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그날까지도 이 교회를 통해 더욱 용서하고 화목하며 하나됨을 이루어 한 믿음에서 한 사랑에서 그리고 한 소망에서 함께 자라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33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